2018년 들어와서 첫 주에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주제를 효과롭게 생각해봤고요. 지난주에는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함께 생각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4장은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한 전제가 두 가지 있음을 먼저 설명하고 어떻게 성장할 교회가 성장하는가 하는 그 자세한 실제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는 하나됨과 다양성입니다. Unity and diversity are two prerequisites for the maturing church.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면서 몇 가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다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 한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데요. 영어로는 계속 one이라는 단어 혹은 unity라는 말은 사실 oneness를 그렇게 완전히 영어로 바꾼 겁니다. 하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충만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사실은 다양하다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7절에서 11절 사이에 계속해서 그 다양성이라는 내용이 숨어있는 단어들이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이 하나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성경은 이미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3절에 보시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실제로 1, 2,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명령은 합당하게 행하라 할 때 행하라가 주동사입니다. 1절에 3절로부터는 한 문장으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말 번역을 보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가 중요한 명령으로 보이지만 더 중요한 명령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조금 세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아마 번역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부르심은 첫 번째는 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의하면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또는 거룩함으로 부르셨다 그랬고요. 두 번째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다. 즉 상속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 4절로 가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됨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한 소망으로 부르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을 거룩함과 양자됨과 하나됨, 한 소망이라는 다양한 표현을 써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국 부르심을 받은 일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성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절을 우리 한글 번역의 기준으로 보면 결국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전제가 2절에 나온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 사랑, 용납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임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면 교회가 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분열이 되느냐, 왜 갈등이 생기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참음이나 사랑이나 서로 용납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갈등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 용납을 지키지 못하는가? 왜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성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다양성에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자, 이 하나됨은 4장 2절과 4장 16절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을 우리가 한 세트로 생각을 하는데요. 한 문단으로 보는데,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고, 16절에 가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성품인 것을, 또 디스플린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도 가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사랑이어야 한다.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사랑이 없이는 교회의 표지가 나타날 수 없고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됨과 함께 다양함이라는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됨, 유니티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 한국분들은 유니티와 유니포미티를 굉장히 혼동을 합니다. 유니티는, 하나됨은 획일성이 아닙니다. 유니포미티는 유니폼 입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까만 옷 좀 많이 입고 계시는데요. 좀 덜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좀 다양하게. 다양하게 좋죠. 그래서 저도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가는데, 그건 언제 갑니까? 네, 핑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I like that. 예, 보통 장례식 갈 때는 까만 옷에 까만 넥타이 메고 가죠. 근데 결혼식 갈 때는 좀 우리가 밝게 하고, 미국 사람들은 장례식에 갈 때는 흰옷을 많이 입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흰옷이나 뭐라 그러죠? 액션이라고 그러죠. 라이트 컬러를 많이 입는데, 그리고 미국 분들은 장례식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떠듭니다. 처음에 저는 장례, 페더로움에 가서 많이 놀랐어요. 이쪽에서 한국 사람들 장례식 하는데 엄숙하고 막 그러는데, 이쪽에서 막 떠들고 웃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좋아하나,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할까 맞나. 처음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은 예,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죽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장례식을 참석해보면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을 제가 자주 들었어요. 그 나라가 선진국인 것을 알려면 두 군데를 가봐라. 뭔지 아세요? 공중화장실과 공동묘지입니다. 후진국들은요, 대개 아시아에 가면 공동묘지는 산에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미국에는 공동묘지가 동네에 있어요. 갑자기 길을 가다 보면 묘지가 나옵니다. 세미처리가 나오면 깜짝 놀라는데요. 그만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뭐 헷갈리, 다양성 얘기하다가 공동묘지 얘기까지 하는데, 하나됨은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와 같은 사람은 사랑하고 나와 다르면 사랑하기 힘들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As long as you agree with me, I'll love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If you don't agree with me, I have nothing to do with you.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됨은 다양함 속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함을 넘어가기 전에 그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됨의 증거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하나 되는 과정을 먼저 바울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요. 이 평안에 매는 줄은 2장에 가면, 2장 14절에 가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막힌담으로 하시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Bond of Peace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화목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하나 된 과정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부르심,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고린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린도서 12장 3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라는 이 말은 성령과 성자의 사역이 동시에 우리를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미 성령이 이루신 겁니다. 완성하신 연합체인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6절에 그러한 하나됨의 유니티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유니티의 근거는 뭡니까? What is the foundation of our unity? Christian unity? God's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4절, 5절, 6절을 보시면 한 성령이 우리를 부르셨고 5절로 가면 한 분이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6절로 가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5, 6절을 제가 패러프레이즈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성령이 우리를 부르셨고 한 분이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르나 종우나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난 저 사람은 천당 가서 안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셔봤자 천국 가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싸우지 않아야 돼요.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다양성에서 조금 더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컨플릭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요 천국에 가서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지? 두 사람 이리 와봐. 들어가기 전에 빨리 화해하고 들어가. 안 그러면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렇죠? 가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천국에 들어갈 것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때 한없이 부끄럽게 물론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겸손 말고 그런 부끄러움 말고 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컨플릭이 있더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이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한 분이신 주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다른 교회로 가더라도 여러분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A라는 교회를 다니던 B라는 교회를 다니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자녀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실천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천국 생활을 할지도 모르게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좀 깨닫고 그것을 고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0절과 16절 말씀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다나시우스 도부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자 존재하실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참 우리가 함께 계시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Trinity is the loving community of three persons of God.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놀라운 페이퍼였습니다. 굉장히 짧은 글이었는데 그 에세이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2000년 전에 벌써 삼위일체의 특징을 이렇게 잘 설명하신 분이 있었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삼위일체란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랑의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잘 나타난다고 아담아시스는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해도요 집에 가서 맨날 부부싸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리플렉트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 방법 중에 하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같은 원리에 의해서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 두 번째는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맨날 뭐 갈등만 겪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서로 부족한 것이 있어도,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물론 진리를 대적하거나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것은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수술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누룩이라고 비유하는데, 지금 아마 사도 바울이 글을 썼다면 죄는 암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암세포를 도려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죠. 암세포가 이를 잘하는 데 그걸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이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public sin, private sin 이런 말을 그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private sin은 private하게 처리를 하고 public sin이 나오면 반드시 교회가 징계를 하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됨을 지키려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다양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됨, 유니티는 유니포미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니티는 unity is not uniformity, but it is harmony among diversity. 서로 다른 가운데, 다양한 가운데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유니티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생각하세요. 콰이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소리를 내지만, 엉뚱한 소리 말고요. 아까 네 파트에 다른 소리를 내지만 그 네 파트가 자기 역할을 잘하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최고의 성가대를 매주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적은 숫자로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는 성가대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지만 자리가 비좁아서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 실력 있는 분들인데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려면 자기 파트를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축구할 때 마찬가지죠. 자기 포지션이 있는데 딴 거 하고 있으면 땡이 되겠습니까? 지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7절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12절에 가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요, 은사가 아니고요, 각 사람입니다. To each one of us. 여기 지금 한 제 생각에 대충 100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요. 이 중에서 은사를 받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라는 이 단어가 좀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게요, 자리를 지키는 은사라도 그건 은사입니다. 전에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돌아가신 김현덕 권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제가 늙으니까 뭐 도울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 권사님 항상 한 15분 전에 와서 앉아계시고 저 끝에 앉아계시던 김경훈 집사님 자리가 바로 김현덕 권사님 자리였는데 항상 15분 전 정도에 오셔서 거기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많은 교인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것을 봅니다. 권사님은 연로하셔서 다른 봉사를 별로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권사님이 주일을 꼬박꼬박 정확하게 지키시는 것, 그 팩트 하나만으로도 권사님은 교회를 굉장히 아름답게 섬기신 것이었어요. 권사님의 특징은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오신다는 겁니다. 다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좀 15분씩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다른 것을 하실 수 없다고 늘 말씀하셨지만 사실 많은 것을 하셨어요. 젊은 후배들에게 많은 권면을 하셨고 막 귀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인들은 뭐 별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니 중요한 것은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Grace has been given to each one of us according to the measure of Christ.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안내하시는 분들에게는 미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안내하시면서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예배드리러 오는 교우들을 만날 때 우리가 반가운 얼굴로 말은 많이 하지 않더라도 반가운 얼굴로 대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예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8절, 9절, 10절은 그냥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시편을 인용해서 그 전쟁의 예를 들어 설명하신 것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보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뭐냐 하면 목적은 10절에서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장을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만물을 회복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셨고 그 충만하게 하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도구가 교회라고 1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고 11절에 가면 교회에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하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에서는 특별한 어떤 능력을 은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을 전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섬기는 은사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에서는 전부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은 말씀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선물을 주셨는가? 7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제 쉬프트합니다. 개인에서 교회로 예수님의 은사를 다 변경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12절에 가면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다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말씀의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 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말씀 사역자들로 하여금 성도를 양육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사역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섬기게 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요약하면 양육과 사역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장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양육 또는 훈련은 말씀 사역자들이 하는 훈련, 목회자들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는 성도들이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기능을 정확하게,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목회자들이나 제한된 일부의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교회에 보내주셨고 이를 통해서 성도를,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즉 양육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명은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이 봉사의 일을 계속 좀 그런데요. 사역으로 바꿔놨으면 여러분이 조금 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To equip the saints for the work of ministr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봉사라는 단어 또는 사역이라는 단어는 다 동일한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라고 설명을 하든 섬김이라고 하든 사역이라고 하든 다 똑같은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육은 목회자의 사명이고 봉사는 또는 사역은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부 봉사를 하셔야 돼요. 물론 봉사의 영역이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일을 돌봐야 하는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불필요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마음대로 그 영역을 자기 마음대로 디파인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시는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항상 이렇게 정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거를 약간 트위스트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제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봉사 영역은 우리가 제자훈련 다섯 가지로 했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지역사회 세상과 그렇게 동심원을 우리가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영역으로 부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영역으로 나를 부르셔서 섬기게 하시는가? 그래서 제 책임은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제자훈련 시작하는데요. 아직 안 받으신 분들 빨리 신청하셔서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반드시 한 영역, 한 분야에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언제든지 저나 장로님이나 구역장들이나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필요한 부서와 연결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숨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와 성도의 기능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존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죠. 교회에 대한 세 가지 패러다임이 있지만 세 가지 모델이 있다. 하나는 피라밋입니다. 피라밋 그러면 여러분 금방 감이 잡히죠? 이거는 조직적인 오버니제이션 같은 그런 교회의 모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목사가 모든 교인들을 다 컨트롤하는 그런 피라밋 형태의 조직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일방적입니다. 위에서 설명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피라밋 모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 피라밋 모델은 별로 없습니다. 인권이 강화되는 바람에 성도들의 권익도 강화되고 성도들의 발언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거꾸로 관광버스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목사님이 운전사 기사라도 열심히 운전하고 가면 교인들은 버스 안에서 열심히 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다는 그런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역이 소수의 리더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성경적인 모델이 아니죠. 이것도 가장 성경적인 모델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이라는 모델입니다. 몸이 되어서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모두 지체가 되어서 내가 팔이든 다리든 가슴이든 등이든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은 피라미시나 버스가 아니라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파트인가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머리는 사실 예수님인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마다 그리고 교단마다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또는 행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장로교다, 감리교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몸이라는 모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교인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걸어간다 그러면 뭐 이렇게 서로 뭐 몸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에서 걸어가는 게 아니죠. 그냥 자율적으로 걸어가죠. 물론 모르겠어요. 뇌신경을 우리가 해부해보면 뇌에서 어떻게 지시를 해서 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몸은 항상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밥 먹자 그러면 손이 탁 음식을 떠서 주는데 입이 안 벌리나요? 그러면 이 밥을 못 먹죠. 그러니까 손과 입이 항상 협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항상 아주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서로를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쪽 부서에 어떤 니즈가 있다 그러면 자연히 모든 지체들이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서로를 섬기는 모델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어느 부서에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 저거는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래서 물론 나에게 그런 은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과 은사를 주시면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1차적 목적은 성도를 훈련해서 다양한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훈련시켜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오버플로어가 돼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1장에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자연히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충만해져서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러한 열매는 맺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있고 또한 우리 모두가 전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전부 다르게 창조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개성이나 재능이나 그런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영적인 부분이 주님을 닮아가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육적인 부분은 그대로 남아서 그 특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는 유니포미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가면 유니폼을 입고 군복을 입고 거기 똑같이 움직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조직들에서는요. 특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만났을 때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찾아서 교제를 한다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좀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과 똑같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정반대죠. 굉장히 다른데 저 사람이 잘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지만 그것은 획일적으로 우리를 똑같이 두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서 찍어내서 부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 다양하게 다른 사람을 매치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그 가정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똑같다면 아마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각각에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계속 흘리고 다니는데 또 다른 사람은 계속 흘리고 다니죠. 그러면 계속 지저분해지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흘리고 다니면 다른 사람이 치우는 사람이 반드시 거기 존재합니다. 그렇죠. 치약을 위해서부터 짜는 남편이 있으면 아래서부터 짜는 사람이 있어야만 치약의 튜브가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혼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사실인 것 같아요. 자, 다양함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요. 특히 회의를 할 때 보면 서로 다른 생각을 얘기하면 저 사람은 왜 나를 반대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함은 서로 다른 것은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손이 될 수 없죠? 다 발이 될 수 없다고 사도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눈이 되면 누가 코를 하느냐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다양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있어야 유익하게 됩니다. 다 똑같으면 그것이 로봇이 되거나 어떤 물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함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청년부에 또는 우리 교회에 좀 다른 사람, 독특한 사람이 새로 오게 되면 기뻐하고 축하해야 됩니다. 우리 소그룹의 단조로움을 하나님이 거기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이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그룹이나 교회를 이루게 하셨을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싫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Difference is not opposition.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계속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서로 다르다고 싸웁니다. 정당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하는 걸 다 반대하는데요. 잘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못하는 것도 꽤 있어요. 근데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틀렸다 그럽니다. 또 그쪽에서는 반대쪽으로 무조건 틀렸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외부자들이나 설전을 주의 있게 봅니다. 그분들이 서로 반대 의견을 내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패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 돼서 쭉 듣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 바빠서 이뤄낸 제가 어제 처음으로 한 번만 봤는데 많이 참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나와 저렇게 다르구나. 같이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같이 공부했는데 저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 네, 그런데 보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보만 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물론 좀 위험하게 가면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다양함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축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양함을 잘 인식하고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하고만 밥 먹으려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하고도 같이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은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르면 무조건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이 다를 수 있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생각은 전부 반대로 여겨집니다. 굉장히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물론 다른 생각에 대해서 늘 환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디펜시브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처음엔 그런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의견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나쁜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생각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특별히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목사였든, 성신도였든,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고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면 독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다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100% 그렇게 마음을 열고 움직이지 못하지만 예, 조금 가다가 돌아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양함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다양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숙함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양함 속에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교회가 성숙해짐을 13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 말씀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지식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13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3절에서는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라고 신분적인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분에서 좀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누구냐? 참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다. 여기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다르면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세 가지 교실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를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이 세 가지 교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물론 한 시간을 통해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을 통해서 먼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또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성도들이 과연 나와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는가 정확하게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명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죠.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같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열매가 없다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이제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통일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14절 15절에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즉 성숙해져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즉 신앙과 교리의 소리가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예수를 알 때 우리는 이렇게 성숙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14절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그러니까 14절은 교리적인 성장이라 그러면 15절은 실천적인 성장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고 16절에 가서 그에게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래서 도움, 섬김이 나오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그 몸을 자라게 하면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저 나름대로 간단히 정리를 하면 16절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서 함께 기능을 할 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다 한 몸의 지체들로 붙어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렇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섬김으로써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성장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붙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합이라 그랬는데 유니티라 그랬는데 이 유니티는 오게닉 유니티입니다. 몸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직적인 연합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거니제이션이 아니라 오거니즘입니다.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유기적인 연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커넥트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한 사람이 100명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속한 소그룹에서 구역이나 청년부나 대학부나 이런 각각 스몰그룹에서 최소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는 분은 할 수 없는데요. 내가 금요일날 나오든 못 나오든 나는 이 그룹에 속한 지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그 그룹 안에서 항상 연결되어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잘 연결되면 어때요? 가족들은 어때요? 이 표정만 봐도 화가 났는지 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구역원들을 보면 그러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아실 수 있나요? 네. 아시는 분들은 지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런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 인식 못하는데요. 최소한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 그게 가능해야 돼요. 내가 맡은 그룹, 내가 섬기는 그룹, 내가 속한 그룹에서 다른 멤버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는 지금의 삶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만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성을 무시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만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에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서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양함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욱 건강한 연합체가 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하나가 되는 것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지식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예수를 알고 같은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전제 아래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은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렇게 다양한 지체들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것을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다양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연결고리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됨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서로가 다른 것을 인식하면서 오히려 그 다양함 가운데 아름다운 유니티를 이루어가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건강하게 성장해 나간다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쉽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지체로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게 나타나요. 그런 평안함과 확신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싫어도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 왜 이렇게 좋으냐. 오늘 유난히 더 행복해 보이는데 비결이 있느냐. 네, 그럴 때 뭐 아, 오늘 된장찌개를 먹고 왔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 그걸 귀엽게 말씀하셔야 돼요. 항상 나는 기쁩니다. 비결을 가르쳐드릴까요? 세련되게 얘기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장하는 호기심을 자극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죠. 너희 속에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해서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사도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고 다양한 가운데 우리는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2018년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배속의 중국을 통해서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가 된 존재들임을 하나가 된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다 서로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이 하나됨이 서로 다른 것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다름을 오히려 인식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저희들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서로 연결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서로 돕고 섬김으로써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항상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